있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Act chapter 9 verse 1 through 7.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럼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복희 자매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하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큰 포세이돈이라는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온통 뭐 우왕좌왕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화장실 변기도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보기가 희한하더라고. 사람은 똑바로 서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뭐 사람이 한 대수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탈출구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목사인데 돌팔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출구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아 이제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는 말이에요.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계속 망가지는데 죽으라고 피해서 쫓아가는데 저 앞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쫓아온다고 우리는 일로 가는데 그래서 여보시오들 여보시오들 그리 가면은 지금 죽습니다 그러는데 듣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당장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탈출구를 찾아서 탈출합니다. 나중에 나온 사람은 세 사람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나왔겠어요? 배가 여러 뒤집었으니까 배 밑창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헬리콥터 가서 구조하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그렇게 지금 죽을 곳을 향해서 살겠다고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요. 가는 데가 죽음인데 그걸 모르고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생 살면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진짜 사는 길은 반대 방향인 줄 알고서 여보시오들 그리 가면 죽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듣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럿이 다 걸로 가니까 대중이 따라가니까 여기가 진짜 사는 길인 줄 알고 죽으라고 쫓아갔다. 죽으라고 쫓아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예수 믿지 않고 왔는 삶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종종 어떤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웃에 있는 교회에 딱 한 번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떡 주니까 갔죠.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탁 입구에 가면은 거기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그때 떡을 잔뜩 해가지고 어릴 적에 떡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떡 받아 먹으려고 교회 문 앞까지만 탁 갔었어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는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집 뒤가 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삥 둘러서 가면은 너무 머니까 이게 숏컷으로 간다고 지름길로 간다는 게 산을 맨날 넘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고 하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등산 간다 그래서 내가 웃었다고. 난 그거 매일 하는 건데 뭘 등산 가.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아 천막을 쳐놓고 확장실 끄라고 난리가 났어요. 꽹가리 치고 뭔가 하고 이를 보니까 지금 제가 그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지금 붕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릴 적에 그때 공책 주고 연필을 줘서 내 공책하고 연필 받으려고 들어가서 잠깐 앉았다가 연필하고 공책만 받고 잽싸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바로 포세이든 어드벤처에서 우리가 도망 노는데 탈출구를 향해서 자기 딴에 온다고 하면서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데 도중에 너대 사람이 여보시오 그리 가면은 죽습니다. 살 길은 이쪽이요 얘기하는 그 찬스라고. 근데 저는 그 찬스 많이 놓쳤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치진 아니하고 나의 33세 찬스를 잡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재출발, 새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제대로 잘 만나서 진짜 새 인생을 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 양반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 딴에는 이쪽으로 계속 사는 이 길이라고 쫓아갔는데 중간에서 스탑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울하고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12살 정도 돼가지고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스승 밑에서 유대교의 정통적인 보수신앙을 교육받았는데 그러니까 12살부터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약 20년간을 사실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시대에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하실 적에 또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안에 아마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귀에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었다고 시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와서 로마의 세력을 꺾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세상이 끝장이 나는 최후의 심판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내 털에 있는 하나님이나 혹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범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수없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바로 네가 찾는 하나님이다 사실은 메시지를 수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이제 교회가 쓰고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어쩌면 바울도 스데반이 가서 말씀 전하고 디베이트 했던 그 공회 유대인 중에서 헬라인들이 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에 바울도 참석해서 어쩌면 스데반하고 변론을 나누었던 당사자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의 변론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던 이 유대교의 고정관념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는 그 말씀을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가운데서 또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고 그뿐 아니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보라 인자께서 서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간증하는 말을 들었다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거마저도 부인하고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지금 무인가가 지금 저게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실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건 바울이 직접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간증이에요. 오늘 읽은 것은 지금 누가가 역사적인 그냥 바울의 객관적인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소가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가 지가 안 가고 게으름 부리려고 뒷발질할까봐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톱날처럼 된 철판을 딱 달아놔서 뒷발질 이렇게 하면은 지 발이 상하게 돼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아프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앞으로 가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니 예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 되도록 책정하시고 이미 바울에게 예수님의 진짜 입술을 통해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스데반의 간증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고 죽는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동시에 핍박하고 잡아가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네가 가는 길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정한 길은 이쪽이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뒷발질하면서 실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소여서 그러면은 지가 똑바로 예수님 말 듣고 가면은 순하게 다리 안 다치고 열심히 밭도 갈리고 예수님도 좋고 바울도 좋은데 이게 지금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모습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였다는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 지금 매였으면서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이미 깊을 대로 깊었어요. 그래서 특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본 그 모습, 이것이 뇌리에 콱 박혀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딱히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딱한 사람아. 네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봐라, 네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마음이 피나지를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찔려오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계속 오는데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쉽게 믿어요. 여보, 그리 가면 죽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한마디만 듣고 아이고 무시라 그러고서 교회 나오는 탈무리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복음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인간의 가는 길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열심인데, 지난주에 열심, 바울의 열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쓰셨는데, 그런데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센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계속 지금 뭔가 찌르는데도 자기 고집 때문에, 그뿐에 오기가 있어서. 여러분, 오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리 가면 죽는데도 나는 이리 갈래. 왜냐면 네가 그리 가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지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가 일구 이연이 남아있으니 중천금인데 했으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 삐뚤어진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간의 학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세상적인 상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나름대로의 이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자연법,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No way.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니 남자하고 교섭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No way. 이 삐뚤어진 고정관념, 천당이 어디 있어? 그 눈에 누가 가봤나?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믿어. 아이고, 그거 볼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을 미안하지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이 오감으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간 전기불이 오지요. 그러나 전기 흐르는 거 안 보인다고. 이 시간도 인력이 역사해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싹 없어지면은, 인력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래요? 인력 한번 없애보면 안다고.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 둥둥 떠는 거 봤죠? 내가 여기서 둥둥둥둥 떠다니, 여러분도 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인력이 없으면 힘 좋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무게가 없어요, 중력이. 그러니까 뭐 만 킬로그램도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가 드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진리의 이론을 담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진짜 진리가 우리 속에 담겨지고 진짜 자존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권 가진 자,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함께하는 그 자존심, 그걸로 바뀐 거예요. 자존심. 유대교의 광신주의, 아주 가버렸어요. 잘못되게 믿은 얘기 아주 그냥 광신주의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부터 광신은 광신인데 진짜 미쳐도 내가 곱게 미쳤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리와의 정면대면은 누구도 여기까지 가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자기가 친히 손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 자기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 자기의 온갖 사랑을 다 부어넣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팠기까지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했던 그 인간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게 They don't know me.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없는다고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대. 인간의 이 제한된 능력 가지고 우주 가운데서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작은 존재라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한번 숨을 거둬가기만 하면 이 시간 당장 시체가 돼서 썩어서 땅의 일부분이 될 그런 존재들이 온 우주를 만드신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보여주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압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으로 친히 올라가셨는데도 압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경이 하나도 없어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그 광신주의, 그 자존심 오기에 가득 차고 삐뚤어진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변해서 한순간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복음의 증인, 일꾼이 된 이 사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인류사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 시간부터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인류사가 사실은 암흑에 쌓여있던 예수님 전 Before Christ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인류사에서 이젠 반대 방향으로 인류사를 그 흐름을 완전히 잡아 돌려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두 개의 합션이 생긴 순간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나를 알아라. 바울에게 오늘 주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딱 바울과 나눈 예수님의 이 두 마디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재밌는 게 사도행전에 봐가지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봤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바울이 이때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존심, 오기, 삐뚤어진 고정관념, 하나님을 몰라보는, 진리를, 진짜 진리를 몰라보는 그 눈이, 지옥을 쳐다보고 달려가던 그 눈이 이 시간에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의 눈이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두 가지 앞신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지옥 향해 쫓아가던 그 눈이 멀어야 돼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려요. 잘못하면 이 빛이 그렇게 밝은 빛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눈이 세상을 쳐다보고 아직도 그 눈이 죽음을 쳐다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피지컬하게 예수님이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리셨어요.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해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완전히 기존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비친 빛과 이 소리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세상을 보던 그 눈이 멀어지고 나니까 입술에서 무의중에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주여! 여러분 걸핏하며 예수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주여가 엄청난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아이디에서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일반적인 갓 세상에서 보통 갓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이 아니고 네자로 씁니다. 관성은 자음 네 개로만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음만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아도나이. 그래서 이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죄 있는 인간이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뱃속에서 애가 나와서 말만 배우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들어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이신 하나님 이 주라는 익스프레션을 무의중에 바울의 입술에서 그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혼연히 비친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형상을 보고 영광의 모습을 무의식 중에 주여 바울의 first conversion 사실은 바울의 첫 번째 회심 사건이 이게 이미 바울의 눈이 반쯤 떠여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세상을 보는 인간적인 눈은 멀었는데 그 대신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쐬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주라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지금까지 상식으로 보면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입술에 담기도 불편한 죄인, 저주받은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주라고 표현할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부를 적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또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바로 그 예수 지금까지는 자기가 보건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스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쫓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 딴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우리 태도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믿는 자로서 교회에 몸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사는 자세는 어떤 상황이 닥친 주여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주여주여 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주라고 부를 적에는 이미 내 모든 것을 버려요.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내 오기도,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도. 두 번째, 주라고 부르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신분을 자신에게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값없이 집어던지진 않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면서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예요. 바울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What God did for us, all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혜택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발을 들여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바울을 변화시킨 사건.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활해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모든 키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진리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진리가 바울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부흥사로, 전도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던 그 모든 은사가, 바울이 한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순종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높여드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향한 애티튜드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티튜드는 내가 너의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서 군림하셔서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너와 한 몸이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기를 내가 너와 한 몸이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실체는 이렇게 고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몸이에요. 겉으로는 모잘 것 없는 것 같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회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 가난에 처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능력의 근본은 바로 내가 누구냐를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 앞에 매일 꿇어 엎드려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소서. 그 지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전도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보면 악취가 팍팍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형제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린 그 돌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을 돌로 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프셨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몸이 하나씩 상할 적마다 예수님이 아프시다고. 하나님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 몸일진데 내가 아파야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몸 한가운데가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I don't care. It's none of my business. 그건 다른 교회 일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는가.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말 한번 잘못 교환해서 그게 가시가 되고 비수가 돼서 심장을 푹푹 찌른다. 예수님의 심장이 아픈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이 지금도 들리지 않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시간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도하십시다. 주여, 연약한 자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살아온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온전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울이 완전히 이 시간 돌아섰던 그 바울처럼 우리의 발길을, 우리들의 눈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손을, 우리들의 발을 완전히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하게 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상하여 했던 그 손길들, 그 말들, 그 입술들, 주님 이 시간 서로 세워주는 입술로 바꿔주시고 세워주는 손길로 바꿔주시고 세워주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할 적에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주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너희들이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길임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임을 깨닫게 외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이 시간도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심령을 만분일이라도 깨닫고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님 앞으로 주여 내가 손들고 나옵니다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은총계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힘써 사랑하는 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133장